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5장 쭉 나누고 있는데 5장은 4장과 연결된다라는 말씀, 특별히 5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5장 2절로 가보죠.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세상에 대한 주권과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공의와 의의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이 세상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능력 있는 유엔이 그런 걸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천사, 이것은 힘센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는 큰 음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유효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말해준다라고 봅니다. 5장 3절을 가볼까요?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도다.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 중에는 이 책을 펴고 이 땅에 대한 권한을 누리게 할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건 뭐 이단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이죠.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 그것을 전했지만 동시에 율법을 위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계속에 그 속한 사람 가운데는 책을 펴고 세상에 대한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에는 그것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통치자는 구속자, 즉 인류의 구속자여야 하는 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담의 자손인 여러분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 역시 불가능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세상의 주권을 획득하고자 절치부심 노력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밖에 없으시단 말이죠. 4절로 가볼까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것으로 인해 요한은 커다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은 예언에 대해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는 거룩할 정도의 애착과 신앙의 바탕을 둔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육적인 세계로부터 벗어난 요한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은 눈물 가운데 기록되었던 것이죠. 세상이 죄와 슬픔 가운데 계속 지속되는 것이니까요. 세상의 미래는 더 이상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적임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은 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화론이야말로 오늘날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염세적인 철학과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식인들 사이에 엄청난 자살을 초래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참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여러분 모두가 다 주장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인류가 오늘날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장래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정치가가 자기들이 이 시대에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것은 너무도 가소롭고 불가능하게 또 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보면 편협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자기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세상에는 이 책을 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에 합당한 자는 없어요. 요한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금 통곡하며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 자연스럽게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책의 안과 밖, 그리스도 주변에 어떤 기록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책을 표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까지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요한이 밧모섬이 아닌 뭐 미국의 한 주라든가 대한민국의 한 도에 있었다면 요한은 그들로부터 답변을 얻었을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궁금히 여긴 것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했지만 이 계시를 펼칠 수 있는 한 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5장 5절로 가보는데 그리스도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계시록 5장 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요한은 이 장면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그는 내가 또 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이 말은요, 작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죠. 따라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순한 어린 양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온유함과 헌신이 암시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면서 그 가운데 전혀 입도 열지 않으신 것을 이사야서 53장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죄와 대속적인 죽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폭행을 당해 죽으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섰는데 이것은 뭐 진행형인 어떤 스탠딩, 그러니까 서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더 이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권세의 자리로 이동하고 계신 거죠. 그분께서는 장차 땅 위에 오실 겁니다. 대환란기의 심판으로 장차 지구가 멸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이미 지구상에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에 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서 의로운 재판관으로 활동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뿔, 이것은 완전한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뿔은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면 7장 또 8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곱 눈은 온전한 지식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영인 성령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되십니다. 사자는 그분의 재림을 그리고 어린 양은 그분의 초림을 각각 의미합니다. 사자는 그리스도의 위엄을 상징하고 어린 양은 그분의 온유하신 성품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통치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은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각각 상징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사자는 재판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은 사람들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비판을 받는 그러한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5장 7절로 가보실까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더라. 여기서 취하시더라 이 말은 엄격한 의미에서 취해서 갖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동안 보좌에 앉아계시고 그분께서는 의로 다스리시기 전에 의로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이제는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이제는 시작하시는 거죠.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그 대단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입니다. 5장 8절로 가보시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취하심에 이것은 완성된 행동을 의미하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 매우 중대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신 겁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검은 고는 찬양을 상징합니다. 장로들이 검은 고를 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천국에서 검은 고를 치는 천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검은 고를 원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검은 고를 원한다면 하늘나라에 그것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검은 고를 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24장로는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는 것인데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신자들로 구성된 유일한 제사장직이잖아요. 그래서 칼 알머딩 박사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신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가 장로들을 통해서 응답되었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해석을 견지해 왔어요. 신자들로 하여금 당신을 알고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있는 장로들의 이 광경 속에 응답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란 말은 향으로 가득 찬 주발로 번역하면 더욱 좋은 표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장로는 교회로 불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며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9절 10절로 가보시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대 책을 가지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리로다 하더라. 생물과 장로들이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천사들이 또 교회가 찬양을 부르는데 합류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래하여 이것은 찬양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죠. 찬양은 책을 갖고 계신 어린 양을 향해 올려지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인류를 구원자로 찬송받고 계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저는 천국 가서 난생 처음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노래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거죠. 그에 반해 옛 노래는 창조의 노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정작 알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압니다.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절은 이러한 모습을 얼마나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또 보시면 합당하시도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란 말의 영어 worship은 가치란 뜻의 이 word, 이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는데 그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상에 여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찬송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이와 같은 찬송가가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또 장차 땅 위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것은 대환란기의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교회는 땅 위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또 11절 12절은 많은 천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되죠.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만만이요 천천이란 요한의 말은 아마 무수히 많은 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로들 주위에 둘러서 있는 천사의 무리를 언뜻 보았더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너편을 보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 요한이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들의 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컴퓨터로도 그 수를 세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식인들도 그분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도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애쓰고 수고해서 다시금 저 천국에서 만나 승리하며 기뻐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